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주 아시아 순방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다음 달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펜스 부통령이 다음 달 일본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주간지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펜스 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한국과 호주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일본에서는 미일 경제대화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관광과 안보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관리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도쿄와 서울에 이어 오는 18일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 운동과 결과에 러시아가 연루돼 있다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 같은 의혹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측과 내통하거나 심각한 의사소통을 나눈 일이 있냐는 물음에도 대답은 매우 간단하다,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특히 세르게이 키슬리약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두 차례 만난 것에 대해 대사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그가 한 일은 러시아 대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독일과 네덜란드를 나치즘과 파시즘으로 표현한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네덜란드 내 터키 이민자들을 상대로 한 정치 집회에 참석하려던 터키 외무장관의 입국이 불허되자 이를 파시즘에 빗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비슷한 정치 행사를 불허한 독일 당국에 대해서는 나치즘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크 루테 네덜란드 총리는 에르도안 총리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그의 나치즘과 파시즘 언급은 정신 나간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이라크 당국은 이라크 모술 서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반군들이 포위됐다고 밝혔습니다. 브랜 맥커크 미국 특사는 ISIL이 갇혀 있으며 모술에 남아있는 반군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커크 대사는 또 모술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이라크군은 어제 모술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라카 탈환이 임박하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탈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동가들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카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주민들이 탈출을 위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탈출이 용이하도록 인신매매업자들에게 거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공개 처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외곽에서 대규모 쓰레기 더미가 붕괴돼 적어도 46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실종됐습니다. 에티오피아 관리들은 어제 코셰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 더미가 무너져 내렸으며 희생자들은 이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거나 매일 그곳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쓰레기 매립지에 약 300명이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장에는 이밖에 매일 수백 명이 몰려들어 재활용이 될 만한 쓰레기를 뒤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3월 13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오늘부터 연합 군사 훈련인 키 리솔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과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증강이 돼서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대북정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는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풍계리의 대규모 핵실험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와 동해안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훈련인 키 리솔브 연습이 오늘 즉 13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미사일 방어 훈련도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13일 한국 방어를 위한 연례 방어 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전개된 해외 증원 미군을 포함한 만여 명의 미군 병력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에 참가합니다. 올해 키리졸브 연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그리고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에 맞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오는 15일 부산에 입항할 예정으로 칼빈슨호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올해 독수리 훈련에 투입됐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올해 연합훈련이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과거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증강이 돼서 최대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한연합사령부는 키 리졸브 연습 일정을 북한에 통보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키 리졸브 연습 시작에 맞춰 북한 관영 매체들은 13일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 오늘의 조선은 13일 최신 핵타격 수단이 투입되는 연합훈련이 불시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메아리는 해마다 한반도에서 합동 군사 연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핵무장의 정당화를 강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해 한국 공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공중 전투 훈련인 소링 이글 훈련도 지난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한 한국 공군의 확고한 영공 방위 대비 태세와 즉각적인 응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엔 50여 대의 항공 전력과 5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 한국 공군은 미한연합 키리졸브와 연계해 기종별 전시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해 높은 성과 훈련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군이 최신형 무인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을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기지에 상시 배치되는 그레이 이글 부대는 주한 미 2사단 예하 2항공여단에 배속될 예정이며 한개 중대가 운용하는 그레이 이글은 모두 12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레이 이글은 길이 8m, 날개폭 17m의 중고도 무인기로 최대 30시간 동안 최고 시속 28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8km가량 떨어진 적 전차를 공격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 4발과 최신형 소형 정밀 유도폭탄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분계선 이북에 북한 주요 표적에 대한 직접 타격이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고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까운 장래에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가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북한 핵실험은 그들의 핵 개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금은 언제든 실험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여부 그리고 도발 가능성은 항상 언제든지 북한 최고 지도부의 명령만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대비 태세를 완비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38로스는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서 활동이 지속해서 포착되고 있고 이는 6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굴착 규모로 미뤄 핵폭발력 규모가 역대 최대인 28만 2천 톤에 달하는 실험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빚어진 국내 상황에 불안정을 틈탄 북한의 대형 도발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북한이 이를 악용해 국론 분열을 가속화시키거나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다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과거보다 더 큰 폭발력을 앞세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한 지 10년 넘게 보여준 5번의 핵실험을 거쳐서 보여준 요 폭발력 규모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폭 핵실험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완전히 확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폭발력 규모가 더 큰 핵실험은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핵실험을 할 경우 그 시기와 관련해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 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미국이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리뷰를 해서 새로운 방향을 잡고 나면 북쪽의 입장에서는 굳어진 입장을 상대해야 되는 반면에 리뷰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강하게 투입할 수 있다고 하면 도발적인 행태를 통해서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들고요.
장 박사는 다음 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이른바 태양절 105주년 기념일에 즈음에 감행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취임 후 첫 한일중 순방에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오는 5월 초가 유력한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의 행위가 한국의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보수가 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결정된 이후에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내적으로 체제를 결속하고 대외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으로 국제사회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판 흔들기 차원에서 핵실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부 전직 고위 관리들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한편 대화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북 간 협상이 가까운 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이 장기적으로 대북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엇갈린 견해를 밝혔습니다.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의심했습니다.
I'm very I'm pessimistic about talks, but I think we should leave the door open to talks.
힐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관심은 핵무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북 협상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의 문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앞으로의 대북 협상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대북 협상을 이끌었던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과의 현 대치 상황이 한국과 일본에 위험하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적절한 시기와 조건 아래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직접 접촉은 한국을 소외시키는 등 동맹국가의 협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다자회담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북핵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안이 없다면서도 미국 정부가 모든 가능한 방안을 시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과의 제네바 기본 합의를 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VOA에 미국이 조건 없이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mart thing would be to at some point agree to have talks about talks without preconditions and then talk about
사전 협상을 통해 일정한 시점에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하고 본격적인 대화에서 양측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밝히는 게 현명하다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특히 제재로는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just am opposed to the idea that we imagine that sanctions are going to be so effective that they're going to stop the North Korean behavior that we don't like.
제재가 효과적이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걸 막을 수 있다거나 더 나아가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대화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consequences when they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거나 미사일을 쏘면 대가가 따를 것이란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또 제재를 완화하거나 안보를 보장해주면 북한이 핵 계획을 동결할 의사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전 대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이 가능한지, 특히 협상이 최종적으로 비핵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일본에서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네 발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세 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관리들은 선제 타격 방안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답변에서 북한에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해 선제 공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어떤 대응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법과 헌법에 합치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은 지금 일본의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북한 정권이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이 대략 1000km를 비행했다며 이는 일본 서부를 사정권으로 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일본 정부와 직권자민당은 지난 몇 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선제 공격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면서 자체 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은 지난 8일 로이터통신에 폭격기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전함이 우리를 폭격하면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는 나라에 대한 타격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네다 히데아키 전 해상자위대 막녀장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에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을 경우 이를 선제 타격하는 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네다 전 막녀장은 특히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선제 타격 능력 확보에 대한 여론의 반대가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선제 타격과 방어 능력 강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선제 타격용으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구입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000km를 날아가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무인기나 F-35 최신 스텔스 전투기 혹은 아타고급이나 공고급 이지스 전투함에 배치해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이나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을 F-35 블록2A에서 투하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존의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일본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은 9일 일본 방위성의 지상 배치형 이지스 어쇼 도입 방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고성능 레이더와 SM-3 블록2A 미사일을 통해 지상에서 일본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검토 중이란 지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도입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10억 달러를 투입해 기존 방어 체계인 패트리어3 미사일의 개량 작업도 시작합니다. 일본 방위성 관리들은 지상의 패트리엇과 해상의 이지스 시스템 그리고 육상의 이지스 어쇼어나 사드를 통해 미사일 다층 방어망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조제 북한 공사는 북한 풍계리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할 움직임이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 같은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오늘 서울에서 가진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와의 인터뷰를 두 차례로 나누어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증언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13일 서울에서 가진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풍계리에서 대규모 핵실험을 하려는 북한의 무리한 시도는 북한 체제에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로 풍계리가 평양과 함경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지리적 위치를 거론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만약 북한 당국이 풍계리에서 실시하려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대규모의 핵실험에서 실패하면 북한이 두동강 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으로 올라가는 도로도 요 핵실험장 옆으로 지나가고 철길도 열길로 지나갑니다. 만약 이 핵실험장에서 핵심을 제대로 저어 못해서 큰 폭발이 나서 이 지대가 오염돼서 일단 막에서 평양이 함경북도 국경 지역을 이 핵심 잘못해서 통제를 놓친다면 북에서 이제 엄청난 탈북 사태가 일어나고 또 핵심에서 야 이거 이 지대가 오염됐다면 뭐 또 이리 오염이 퍼진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뛰겠죠.
대전 공사는 북한처럼 좁은 지역에서 핵폭발 제어에 실패하면 환경 오염 피해가 재앙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전 공사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중국은 북한 풍계리에 대규모 핵실험을 막는 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짜 김정은이 저런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한다면 그 국제공동체의 그 위험성을 알리고 특히 풍계리에서 중국이 얼마 멀지도 않아요. 중국의 그 위험성을 알려서 북한이 대규모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공동체가 한 입으로 조금 막아야 돼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북한의 역사 자체가 핵개발의 역사라고 태전 공사는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6.25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됐고 한국에 대한 핵위협 하나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커다란 심리적 효과가 북한이 노리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또 북한의 핵개발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전술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하고 여기에는 남북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차이를 핵개발로 대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진 경제력과 군사력 격차를 핵개발로 맞서려는 전술이라는 비판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또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태전 공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뭐냐 김정은은 핵무기만 있으면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난 자신 있다 이겁니다. 만약 북한에서 자그마한 소요라든가 봉기라든가 저항 반발이 일어나면 김정은은 땅크를 동원해서 무조건 진붕결 겁니다. 만일 김정은이 이렇게 생겨 나한테 핵무기가 없다면 다른 나라들처럼 국제공동체가 가만히 있겠느냐.
태전 공사는 따라서 북한과의 단계적 핵 문제 해결 방안, 이른바 위기 관리 방안은 이미 현 단계에서 의미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일부 학자나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달리 북한의 속셈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단기간에 핵을 개발하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것일 뿐 김정은 정권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intercorporeal relations should serve to the line of the timetable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ICBM. So when the time is ready for nuclear test or ICBM, then they do it, you know.
대전 공사는 남북 관계에서 대화는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개발로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며 만약 북한이 핵과 ICBM 개발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게 되면 그들은 그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와서 북한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대화로 나아가자는 의견은 그동안 해온 북한의 핵 개발에 명분만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나아가 이에 반대해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적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태전 공사는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은 최근 중거리 탄도 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6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한국합참의 발표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0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비행 최고 고도는 약 260km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은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주일 미군기지 타격 임무를 맡은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가 탄도로켓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전략군 핵전투부 취급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검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핵전투부 취급질서를 검열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힌 점입니다. 핵전투부란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관 중인 핵탄두를 조립, 탑재, 발사 훈련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북한은 이미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으며 이번에 모형 핵탄두를 사용해 발사 절차를 점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 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실제로 핵탄두 소형화를 이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표준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일 날 발사한 스커드 정도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의 소형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실제로 핵탄두를 탑재한 발사 훈련이 있었을 가능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중동의 이집트로부터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넘겨받아 이를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화성 5호와 계량형인 화성 6호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1990년대에는 사거리 1000km인 노동미사일 화성 7호를 개발했으며 2000년대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인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북극성 1호를 개발하는 한편 지난 2월 13일에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발사했습니다.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 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 발사에서 완전 성공.
북한 당국은 핵탄두를 장착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핵탄두 폭발체로 보이는 구형 물체를 공개하며 핵탄두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고튼이 북미 우주 방어사령관은 지난해 4월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 본토에 보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북한 로켓 전문가인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 물리학센터의 조너단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would guess that unless they put a lot more resources into it than they have been doing.
맥도웰 박사는 북한이 제대로 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면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서두르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인 7일 미 태평양 사령부는 사드의 첫 장비를 한국에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발사도 금지한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국제사회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매우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두 동맹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는 한국의 성숙된 민주주의를 북한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도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거듭나기를 희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약 2시간 20분 만에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한국 소식을 전할 때 통상 하루나 며칠 뒤에 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보도는 이례적으로 신속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매체들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으로 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 사태 등을 지난 몇 개월간 연일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남한 사회에 혼돈을 부각시켜 이를 북한 사회 내부 단속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북한 주민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태는 민주국가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헌법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 is a true democracy. Nobody, but nobody is above the law.
한국에서는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일지라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란 사실을 보여줬다는 설명입니다. 스칼라티 사무총장은 2014년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한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물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훨씬 더 많은 국민을 숨지게 한 북한 정권에는 그 책임조차 물을 수 없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Think of the Ryongchon train explosion in North Korea. Was the leader Kim Jong-il held accountable? Absolutely not.
북한에서는 지난 70년간 수만여 명의 주민이 정치적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용천 기차역 폭발 사고나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여러 차례의 홍수와 기근 등으로 많은 사람이 숨졌지만 북한 김씨 일가는 어떤 일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인 한국과 독재사회인 북한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 탈북자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익명의 관계자 역시 BOA와의 통화에서 북한 주민들이 국가 지도자보다 한 나라의 법이 더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독재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다 보니 법이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면서 죄가 있으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도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가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유인 북한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탈북민단체인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도 북한의 비민주적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탄핵 인용 같은 건 아마 헌법적 가치 훈둔인 거 용납 못 된다. 이걸 강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으면 뭐 이제 서해 북한당이 자꾸 이민 위천, 뭐 인민이 하느님이다 뭐 이렇게 자꾸 떠들었는데 실제 보게 된 그걸 실천한 게 대한민국 현실이 아닌가.
지난해 탈북자들은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연일 보도되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 퇴진 시위가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되고 현대화된 한국 사회를 엿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014년 북한을 탈출해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김마태 씨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둥은 하나는 법치주의, 하나는 다수가결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만이 자유로운 북한의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자각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탈북자인 데이비드 김 씨는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자유가 보장된 곳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에서는 이수고 빠진 자본주의 사회 그런 교육으로 편중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유스러우면 저렇게 대통령을 내려뿌릴 수가 있나. 얼마나 제대로 됐으면 대통령이 북한 안 바뀌는데 이건 수시로 바뀌잖아요. 오늘 한 번씩. 그거 보면 굉장히 부럽죠. 그러면서 야,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 탈북민이 발행하는 신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 소통과 통합을 위해 탈북민이 직접 만든 신문사가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 잡은 한통신문사인데요. 한통신문 발행인 양세진 대표이사는 작년 9월 이 신문사를 창간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한국에 나온 지 한 2년 반 됐거든요. 나와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무 이질감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소통이라는 한번 마당을 만들어보자. 탈북민들도 어떤 이질감이 없이 이 한국에 나와서 좀 자유롭게 나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언론까지 하게 된 거예요.
현재 이 신문사에선 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2명은 탈북민으로 직접 취재 현장을 발로 뛰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한통신문 대표 서정엽 씨입니다.
한통신문이라는 게 한민족의 통일과 한반도의 통합이라는 거거든요. 저희 신문사는 이제 크게 이제 온라인 신문사, 그다음에 이제 지면으로 나가는 이제 지면 신문이 있습니다. 지면 신문은 이제 특수 주간지라고 해 가지고요. 정치를 좀 여기서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사 주간지가 아닌 특수 주간지로서 저희들이 주 단위로 이렇게 지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이지만 이 신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현재 많은 탈북자들이 신문 지면에서 글쓰기 활동을 하는 등 남한 사회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신문의 지면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분들이 글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명예 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많은 제보.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소문이 나다 보니까 15세 소녀가 와가지고 이제 온 지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글 정말 좋습니다. 지난호 기사를 보면 그 친구가 이제 가명으로 쓴 기사가 있는데요. 거의 반면을 썼는데 참 잘 씁니다.
현재 온라인인 인터넷에서는 무료로 그리고 신문으로 발행하는 오프라인에서는 유료로 신문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탈북자들의 교육적인 기능을 더 강화해서 교육지로 이어가며 무료로 탈북민들에게 신문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뭐냐면 우리 신문이 판매하는 유가지가 아니라 아까 그런 청소년들, 자기가 자기 소리를 못하는 친구들한테 신문이 갖고 있는 고유 기능 중에 하나 교육이라는 게 칼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좋은 내용들, 교육적인 거를 해서 지면은 앞으로 후원자에 의해서 이 친구들에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교육지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발행인 양세진 대표는 한통신문의 이름처럼 통일을 위해 한민족이 하나로 합칠 수 있을 거라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문을 할 때 생각한 게 있어요. 사실은 언론이라는 걸 가지고 뭐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것보다 아 우리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알려주기 싶었는데 정착이 돼 간다면 우리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북 사람들을 통일이 된 후에 정착시키기가 더 빠르지 않을까.
자 우리 그 한통신문 3월 15일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마감을 지금 앞두고 지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김신규 부장 지금 정일경 한의사는 만나서 인터뷰 했나요?
네, 예, 인터뷰를 완성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원고 작성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옥수 ENG
2017년 3월 15일자 신문 배포를 앞두고 지금 편집국장과 기자들 사이에 치열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 기사 정리 작업으로 바쁜 한통신문 사무실인데요. 이곳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허상수 국장은 이번에 배포되는 신문도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마감을 앞두고 지금 원고 정리하는 중에 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다음 주에 나갈 우리 한통신문은 또 탈북인들 탐방해서 탈북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뭐 만나서 그 대표들 만나서 그 자세한 단체에서 하는 일들 소개하기도 하고 또 탈북인 그 기업가들이나 남한에 와서 또 자립하고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만나서 남한에 와서 또 정착하면서 또 자리 잡게 된, 또 자립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한 일종의 성공담이라 그럴까, 그런 인터뷰 기사도 있고요.
정착에 성공한 탈북민들 이야기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현안과 북한의 인권 문제와 같이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의 하루도 바쁜데요. 허상수 편집국장은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문에 이제 자꾸 이렇게 나가고 또 공론화되고 하면서 이제 좀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나 또 탈북민들이 국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실제적인 그런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는데 우리 신문이 또 앞으로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좀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한편 양세진 대표는 앞으로도 전국 여러 곳에 설치된 탈북민 정착 지원을 돕는 하나센터와 또 경찰서를 연계해서 이 신문이 탈북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급운동을 펼쳐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또 이 신문을 통해서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 탈북민들이 자기 역할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북 자체가 언론을 모르고 삽니다. 폐쇄 국가가 되다 나니까 완전히 막혀버렸고 그리고 들려줄 수 있는 소리만 들려주고 이러다 나니까 자유란 걸 몰라요.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 누구도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세운다면 제 말을 잘 못할 거예요. 그만큼 억제시키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국제무대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모습도 그 바람이고.
서울에서 VOA 뉴스 김희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났고 이제 한국 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분위기이군요.
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이 어젯밤 국회 탄핵소추 이후 계속 머물고 있던 청와대 관저를 나와서 대통령 취임 전에 거주했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은 이 파면 선고를 받은 지난 10일부터 계속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4년 동안 비어 있었던 이 사제 긴급 보수가 필요해서 청와대를 나서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대통령 신분에서 자연인이 되는 그 상징적인 어제 상황은 각 언론사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각으로 한국 사람들의 안방에 중계가 됐고요.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는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시민들이 모여들었고 박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그 입구로 들어서자 태극기를 흔들며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적 지지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리는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불복 선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헌재 탄핵 심판 선고 후에 기각이든 파면이든 청와대 쪽에서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만약 파면이 된다면 대통령이 직접 그 담화를 내지 않고 청와대 측근을 통해서라도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어제 청와대를 나서는 시점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사절 도착한 뒤에 이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한 의원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에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 이런 구절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 모든 결과를 안고 간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이렇게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대국민 통합을 위한 그런 내용을 기대했던 언론의 앞선 기대에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 이런 표현은 정확히 없습니다. 그런데 승복한다 이런 표현도 없어서 대통령의 입장문에 대해서 불복 선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비판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과 특검의 혐의에 대해서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었다. 개인이나 측근을 위한 권한 남용도 없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청와대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옮기는 절차도 시작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 반출, 훼손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가기록원이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습니다. 지금 30여 명의 이관 추진단이 나서서 기록물이 어디까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옮길 것인지 그 세부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통령 기록물은 내용에 따라서 그 열람을 제한하는 그런 보호 기간이 설정될 수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 관련 기록물을 30년 범위 안에서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의 기록물, 검찰 수사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기록물도 혹시 이런 제한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분위기도 살펴보겠는데 이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에 따라서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초기에 그 헌재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2월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을 때는 이 벚꽃이 한창 필 무렵인 4월에는 대선을 치를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벚꽃 대선이라는 표현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지난 3월 10일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서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 이제 대선은 5월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장미가 피는 5월에 치르는 대선, 그래서 장미 대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서 생기는 그 궐의로 인한 선거는 60일 안에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유력하게 다 5월 9일 화요일을 대선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 9일이 그런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 60일 안에 파면 선고 이후 60일 안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선거 준비 기간도 최대한으로 확보하면서 4월 말에서부터 5월 초 사이에 있는 한국의 그 황금 연휴가 있는데 이 여파를 좀 피할 수 있는 날을 고른 겁니다. 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있고요.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이렇게 해서 뭐 5월 초는 거의 다 연휴라고 보시면 되는데 5월 8일로 하기에는 좀 그 휴가에 연휴 여파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5월 9일이 가장 유력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선거 50일 전에는 대선 날짜가 지정돼야 되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주 안으로 대통령 선거일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새 대통령이 되겠다고 벌써 출마 등록을 한 후보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도 또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중앙선관위에 이름을 올린 대선 후보는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처음입니다. 한국의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탄핵 선거 후 10일 곧바로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고요. 지난 11일에는 조기 대통령 선거 관련 공정선거 의지를 밝힐 수 있는 대국민 담화문도 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입니다. 선거에 반드시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네, 한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거일에 그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40살 이상의 한국민이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공직자들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후보가 되려면은 오는 28일까지는 모든 공무원직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르완다의 어린이 문맹 퇴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국제개발처는 2월 16일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조기 독서 프로젝트 출범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약 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국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모국어 이해력이 학업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조기 독서 프로젝트는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읽기 활동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지역사회, 문맹 퇴치 활동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독서를 하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둘째, 읽기와 알기입니다. 이 활동은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학교에 추가 독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르완다 교육위원회가 독서 장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는 미국의 국제개발 관련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교사들을 위한 실습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온라인상에서 각종 학습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교육 관련 자격증 과정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에리카 바크스 러글스 르완다 주재 미국 대사는 교육부와 시민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기 독서 프로젝트 출범에는 르완다의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장관과 교육위원회 사무총장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학부모들과 함께 가정용 독서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바크스 러글스 미국 대사는 문맹 퇴치를 위해서는 르완다 정부, 교사, 지역사회 지도자, 학부모들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아이들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르완다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